오늘은 이 말씀의 내용이 다윗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의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인데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참 많지 않아요. 금방 감사했다가 또 금방 돌아서 그러는데 다윗은 온전한 마음,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가 나올까 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 때라야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섬기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성전 앞에서 그 말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법궤 앞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지금 현재 와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높이 계셔도 그만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듯이 하늘에 계신다 그만 초월에 계신 초월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금 예배를 받으시죠?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계실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포 땅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와 믿고 예배드린 자와 그냥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그랬지요. 겸손한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하나하나 자세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참 많지요. 오늘 우리는 오후에 이제 이준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두 장로님들이 오셔서 저를 보았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천년 말년 목회할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했냐? 나도 하나님 앞에 죽는다 이거이죠. 그럼 나머지의 생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의 감사가 나오는 것이 무엇을 감사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하나님 모릅니다.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개인의 관계가 있기를 바라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영원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코에서 숨이 빠져나가고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무엇을 이렇게 감사했을까? 2절에 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하는데 미래까지 감사가 넘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 이유는 과거를 돌아본 것이지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은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보다도 더 높게 뭘 하였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더 높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깊은 의미를 본다면 주의 언약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것이 자신의 이름보다 더 높게 했다고 말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 약속하신 걸 빈틈없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고 본인에게도 약속했던 그 약속을 빈틈없이 이루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네가 뭐인 줄 아느냐? 너가 지금까지 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살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 분명한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입니다. 영벌의 부활은 교회 다녀도 영벌의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통일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바울과 같이 뛰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사냥개가 토끼 새끼 한 마리를 잡는 것과 같이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 좌우를 살피지 않잖아요. 전력 질주하지 않아요. 목표 우리의 부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런데 그 자세가 뭐냐, 지금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라는 아리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내가 나를 어렵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약속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을 닮아간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말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정절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 내가 진정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거듭났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이 분명하게 교회라는 주님의 몸 속에 들어와서 연합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살아가는 삶이 방금 말씀했듯이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앞에 사는 생명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여, 이 과거를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했으니까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삶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데 내가 간구하는 날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구하는 날에 그러면 좀 긴 것 같은데 간구하는 그 순간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흐느끼게 울고 있는 것 다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내 다리를 좀 주물러 드리려고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코를 골고 있더라고요. 또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잠을 한 순간에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잠을 자고 있는 이 순간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했을까?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쉬게 한다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고 있는 순간에도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같아도 코로 숨을 쉬며 살고 있는 똑같은 잠을 자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의 차이는 엄청나고 자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왜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의 삶이다. 그런데 이 세상 그대로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질병들, 가난, 시기와 질투, 전쟁 이러한 가운데서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항상 지켜주시고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는 것은 내 영이 담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간구하는 순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3절에 온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속에 있는 영혼의 간구가 없이는, 강함이 없이는 물처럼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래에도 되어질 일들을 보는데 정말 지금 현실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다윗이 이제 이방 나라들을 전쟁해서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로 이렇게 속국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통치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4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했잖아요. 인자와 성실하심에 그리고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영혼을 강하게 해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현실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지켜주셔서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때에 역시 왕은 왕답게 이 마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신 겁니다.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지금 현재의 이방의 나라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복국이 됩니다. 속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못 들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건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그것은 장차를 내다본 거예요. 여기서 무엇까지 다윗은 볼 수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고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할 분들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세로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쁘신 분을 우리가 모셔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이 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어떠한 분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되 성도님들이 손으로 뽑은 것 같지만은 그 제비를 뽑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절대적인 주권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미래를 내다본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꿔줘도 사람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통치하되 멀리 계시면서도 낮은 자를 보시고 멀리 계시면서도 교만한 자를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다스리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저도 터치를 해줄 때 그걸 터치를 해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목포에서 가장 할수 있는 것이 농토가 많은 상황에는 배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서 옛날에는 먹고 살기도 하고 농사 짓고 살고 그랬잖아요. 배 나갈 때 용왕님한테 절하고 나오고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요?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세의 뿌리에서 그랬습니다. 10절에서는 거기에서 누가 나와서 한 깃발이 서게 될 것이다. 그 깃발을 중심으로 세계가 모여들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해 낳을 아들 하나님이시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런데 그게 이사야 53장에서는 죽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 10절에서는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천을 시켜서 하나님 보좌에서 통치권을 위임을 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내다보았던 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신앙의 자세가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오늘의 내 생각과 오늘의 내 삶이 미래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미래에 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의도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우리는 자식들이 입에 바른 말하면 부모님들은 속으로 내가 네 속 다 알아야 그러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어찌 우리 의도까지는 모르시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7절에서는 상반절에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보다도 지금 가까운 이 목포 땅에서도 가장 가까운 로제비앙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구원시켜 주실 것을 믿고 또 선교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선교비를 통해서 선교가 되어져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내다보면서. 7절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욥의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알지 못해서 다른 이야기도 하고 다윗의 욥도 힘들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가 대장부답게 허리띠를 띠고 내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어디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창조에 대한 그 위대함이 진행됩니다. 그때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을 말했던 게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면서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 들었었다.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흘리는 눈물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가운데서 뭘 보게는 영적인 눈이 계속적으로 열리게 하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아요?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본 것이 더 확실하듯이 주여, 이제는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어떤 환난 중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은 방패를 가지고 와도 다윗에 돌리는 물맷돌 하나는 그의 이마를 때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편이시고요.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오른손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라. 예, 미래를 계속 내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이에요. 역시 통이 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에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다 이루실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이지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강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나를 살게 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되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실 이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또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